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4월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된 지 만 이제 15주년이 됩니다. 격세지감이란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15년 지나면서 재정인원이 한 1,500명, 출석인원이 한 1,000명,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한 28억 원,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선교하는 미디어 헌금 이런 것이 4억 2천만 원. 참 어느 누가 봐도 교회가 지난 15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면서 성장을 해왔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이고 또 동시에 조직체예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올가니즘이고 또 동시에 올가니제이션이에요. 올가니즘이라고 하는 건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생명체. 그래서 이 유기체, 생명체로서의 이런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기체 형태의 이런 교회의 유일하신 이제 머리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어느 면에서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고 나가요.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리더로 예수님께서 목회자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조직체든 그 조직체가 흥하고 망하고 성하냐, 말 그대로 흥망성쇠는 이끌고 나가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조직체라고 하면 역시 이끌고 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발전하는데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목회자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2022년까지 목회자라고 하면 이제 목사, 부목사 이제 포함하는데 처우에 대한 정식 규정이 없었어요.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목회자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이제 시작을 했고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조금씩 받기 시작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제 보시면 알지만 옛날하고 모습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이제 지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목사가 이제 부임하게 돼요. 또 동시에 교회가 조직을 잘 갖추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목사들도 이제 와서 그래서 이 교회에 목회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 계획, 그 다음에 규정, 이런 것들이 이 시점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커다란 혼란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도 사람이다, 목회자 처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목사를 교회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가 말씀하기 참 어려운 그런 그 제목인데 저는 여러분 앞에 부끄럽거나 뭐 이렇게 거침이 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그런 그 토픽이고 또 교회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흔들림을 당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설교가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울은 자비량 목회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모든 목회자는 자비량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자비량 목회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수 받지 말고 말 그대로 청렴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내부에도 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가 목사에게 사례비 뭐 이런 걸 지급할 때 최소 사례비를 지출해야 된다. 또 목회자의 이런 사례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기 원하는 성경 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도 일종의 조직체예요. 자, 그런데 과연 무보수로 일하거나 최저보수로 일하라고 하는 그런 조직체가 이 땅에서 발전하며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와서 일을 하는데 그냥 무보수로 하고 그냥 최소로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 그런 회사 보내겠어요? 예, 아니죠. 예, 그런 회사, 그런 조직체 이런 모든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대체 삼성전자니 LG전자니 이런 대기업의 사장단은 평균 연봉을 얼마나 받나 해서 제가 와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런 그 조직체의 평균 연봉, 사장의 연봉이 30억 원이에요. 많이 받는 사람은 100억을 받고 평균이 30억 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장은 보통 사원은 그저 1억 정도 뭐 5천만 원, 1억 5천 이거 받는데 왜 사장은 30억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0억 원을 받을까?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조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을 이끌고 나갈 때 받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 또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회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만 이 조직체를 끌고 나가며 이 조직체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도 역시 어떤 면에서 조직체인데 이 조직체인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서 보시면은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은 말만 나누는 겁니까 여러분? 말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아침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 다시 말해 목사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여러분 그냥 존경한다. 예, 말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성경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두 배로 존경할 자로 여겨야 된다. 두 배로. 그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보고 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무보수로 와서 이 교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어요? 네, 최소 비용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 여기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 제가 목사로 있고 여러분 이 교회의 멤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행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지난 15년 동안 제가 행한 그런 일이다. 2절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봉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에겐 제가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에겐 제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3절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다. 예,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대답. 바울을 시험하는 그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뭘 시험했냐? 왜 공정하지 못하냐, 투명하지 못하느냐 등등 그런 거 이야기하는 그런 시험하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6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개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목사도 먹고 마셔야 되고, 예,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7절 가서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군대를 보내요. 자기 비용을 들여갖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국가에서 돈 주고 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양떼를 먹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다. 그렇죠? 비용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하고 양을 키우면 거기서 양 젖을 먹고 가죽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하는 거다. 자, 8절, 9절.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자, 여러분, 곡식을 이제 밟는데 소가 밟잖아요. 소가 이거 곡식을 보면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무자비하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소 입에 망을 씌워놓고 일만 시키면 그러면 그 소를 얼마나 잔인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도 그렇게 잔인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짐승이 곡식을 밟을 때 망을 풀어줘서 마음껏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곡식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소들을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냐? 1차적으로는 맞죠. 예.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가라야 하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 소망이 뭡니까? 예, 하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시는 그런 보상이고 여러분 여기 소망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밭을 갈면 밭에서 나온 소출을 먹으려고 하는 게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목사가 사례비를 받아야 되고 땅에서는 목사가 후생복리비를 받아야 된다. 예, 연금을 받아야 되고 예, 은퇴금을 받아야 된다. 지금 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큰일이겠느냐. 목사가 어떤 일을 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 그걸 통해서 사람들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해서 말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걸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해요. 그거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주는 사례비라든지 후생복리비라든지 이런 거 이게 무슨 큰일이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다른 이들이 너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우리는 더 참여하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목회자들 다 사례비 주고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만 받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모든 것을 참고 있나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모든 곳에서 내가 사역을 하며 사례비를 받고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투명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이래서 이것에 걸려 넘어지면 목회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교회에서는 내가 받지 않고 있다. 13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을 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장들 다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주는 그와 같은 걸로 먹고 살지 아니하였느냐. 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자,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바울이 굶었을까요? 예, 사도행전 18장 2절 가서 보면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장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 여러분 장막 만든 그 일을 하루 종일 하고 그러면 밤에 피곤해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한번 가서 바울이 굶지 않았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7절에서 9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선포함으로써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했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굶어 죽지 않았다. 왜 굶어 죽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삭슬 받음으로써 그 교회들의 것을 강탈했다. 예, 그래서 어디서 삭슬 받았냐. 9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였으나 아무에게도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진세를 지지 아니하였고 예, 왜 그래요?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해 줬다. 예, 고린도는 이 그리스가 있을 때 이 남부 지방이 아가야고 저 북부 지방이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9장 거서 헌금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을 보고 그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돈을 모금해서 이걸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 그걸 강탈한 것처럼 된 거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으며 또 스스로 앞으로도 그렇게 조심할 거다. 자, 전체적인 요지가 뭐예요? 예, 교회가 목회자를 충분하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명하셨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두렵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길 원해요. 제가 받은 사례 이런 모든 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전 처음 교회를 얻을 때부터 내 비용으로 다 교회 얻었고 내 돈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꾸 말하는 게 두렵고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 풀링 아마 제가 가장 많이 한 그런 사람일 겁니다. 지난번에 밝힌 대로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아마 헌금도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뭐 경조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경조사 일어날 때 제가 보내는 돈은 다 제 돈으로 내는 거예요. 교회 돈 내는 거 아닙니다. 이 건물을 건축할 때 모든 재정 위험 제가 최종적으로 다 떠안고 그리고 이 교회를 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담임하면서 사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부목사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집을 다 전세를 얻을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회도 돈이 없어서 제가 대출을 받아서 1억 2천을 그분을 아파트 얻고 하는데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교회 한두 분이 관리비를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이제 대주고 이렇게 이제 해서 부목사님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분에게 사례비 드리고 필요한 경비를 다 드렸어요. 저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2014년 그분 가신 이후에 부터 2020년까지 사례비 활동비 쪽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6년 동안. 이러고 나서 2020년 말에 집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예배당도 이제 이사 오고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했는데 목회자 이제 사례비를 다른 교회는 이렇게 사례를 좀 보고 현실화해서 이렇게 해갖고 목회자 좀 대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당시 우리 교회 가장 오래된 형제 그 당시에 집사 형제였던 홍순애 형제님이 아마 집사 형제님들에게 이제 발의를 해서 그래서 모든 직사님들이 그렇게 하자 해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거절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2022년 7월까지 그냥 100만 원만 더 받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받았고, 그 이후에 2022년 7월, 지난해 7월 이후부터 다시 400만 원 이제 받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이후로 처음, 난생 처음 후생복립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미국에 갈 때 부부 비행기표를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구정, 추석 보너스 선물 이런 거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후생복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 딸이 결혼했을 때도 축하금 10만 원 그냥 경조비로 받았어요. 다른 모든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제 어머니 상 당하고 했을 때 제가 교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 장인어른 상 당했을 때 제가 알리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여러 차례 입원하고 해도 여러분 다 교회에서 경조사업이 나가잖아요.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이후에 제가 2022년도 그때부터 제가 받은 게 사례비 쪽으로 400만 원 이렇게 뭐 여비다 뭐 이런 거 해서 후생복리비 뭐 선교비 뭐 이렇게 해서 400만 원 해서 매달 이제 800만 원 받았습니다. 1억 원이 연 안 되는 그런 돈을 지난 한 1년 동안 이제 받았습니다. 제가 좀 사례조사를 한번 해봐라. 다른 교회는 어떤가. 예, 그래서 사례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와 같은 규모 1,000명 정도 이렇게 되면 보통 재정이 15억, 20억 이렇게 이제 되는데 목회자 사례비만 1,000만 원, 자녀 교육비, 뭐 주택비 뭐 등등에서 들어가는 모든 후생복리 이런 거 따지면 500. 그럼 적어도 1년에 1억 8천, 2억을 받는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부목사님이 5명이 있어요. 보통 전도사님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교회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40에서 50% 전체 재정에 8억, 9억이 있어야 이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근데 1억 원이 안 되는 그런 돈을 받으면서 이 교회를 제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 나머지 돈 차액 7억이고 8억이고 9억이고 남는 걸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풀링한 거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년이고 동안에 50억 원인가를 다 갚아준 거예요. 사실이죠? 50억 원을 다 갚아주고 미디어 저 강당 10억 원을 다 짓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목회자가 효율적으로 이 모든 걸 운영해 나가면서 불철주야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 젊고 몸이 아플 때, 아프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올해 64세가 되어 만. 근데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몸이 고장나기 시작해요. 저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제 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말하기가 어려워요. 말을 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말을 하면 그 다음 주에 약을 보내요. 여러 성도들이 오늘 아침에도 약을 또 갖고 왔더라. 제가 안구건조 얘기를 했더니 이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제 무릎을 한번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내려가나 한번 보세요. 이게 직접 이렇게 내려가나 서서 이렇게 해서 무릎 조절하고 내려가나. 몇 년 전부터 무릎이 고장 났고 손목이 고장 나고 역류성 식도염 생기고 또 예, 심장 CT 찍어보니까 관상동맥이 40% 막혔다 그러고 고혈압, 고지혈증, 예, 최근 들어선 불면증, 또 지난 한 몇 달 동안은 안구건조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오후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할 수 없이 Q&A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집사 형제님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없다. 제 처도 심한 불면증 해서 거의 2년 동안 고생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교회에 내려갔다가 기억 상실이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고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런데 제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제가 해야 될 거 뭡니까? 이 교회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유지해야 돼요. 교회 지금 빚이 남은 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7, 80억이 남았어요. 다음 목회자가 와서 빚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건강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든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목회를 해서 빚도 갚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 그리고 은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구나.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아, 목사의 몸도 소모품이구나. 제 몸도 소모품이다 하는 거를 느낀 거예요. 이전에 이걸 몰랐지만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쏟았던 이 모든 열정을 내가 학교에서 하는 연구, 그 연구하면서 사업하는데 이런 데 쏟고 남들 다 다닌다고 하는 골프도 하고 좀 운동도 하고 몸 관리하는데 이런 열정과 에너지 쏟고 다 그랬으면 진짜 큰 부자가 됐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건강도 이렇게 나쁘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 학교 기계공학과에 같은 과의 후배 교수가 3년째 우리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그 형제님에게 가서 내 연구 업적이 어느 정도가 되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이 가서 시간이 되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모든 거 포기했고 심지어 아이들도 모두 미국에 있어서 2, 3주 1년에 가족 방문 빼고는 전적으로 1년 내내 매일 적어도 8시간 월화수목금토 일 8시간 이상씩 교회와 성경을 위해서 일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부탁하는 거는 목사가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걸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 내 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2018년도에 목사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책을 소개를 하고 여러분 한번 이거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교회 아마 100권 정도를 가져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의 6장이 목회자 처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전도단에서 나왔고 저자는 미국의 지미 도드, 그 다음에 레리 맥누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둘 다 아주 오랫동안 목회 경험했고 목사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이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본인들도 체험하고 여러 사람들 상담하면서 체험하고 이 모든 것을 한 권의 책에 녹여냈어요. 그걸 여기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나오는 6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어드리고 이 책은 교회 뒤에도 있고 제가 다음 주에는 한 100권 사다 놓으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 제가 읽습니다. 목사의 월급 후하게 책정해라. 목사 월급을 책정할 때 부디 후하게 책정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측에서는 목사 월급을 항상 적정한 선에서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적정한 선이란 일반적인 급여 수준을 넘지 않는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을 목사에게 적용해야 합니까? 목사 월급을 책정할 때는 부디 적정한 선을 넘어 관대한 선에서 정하기를 부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돈 벌어 호의호식하자고 목사가 된 사람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들은 목회를 결심했을 때부터 이미 금전적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학력 조건, 근무 시간, 근무 강도 등 세상의 어느 기준에서 보더라도 목사들은 후한 봉급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공학 박사 한 사람이에요. 석사를 두 개나 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사람에 비교서 제가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럽고 관대한 분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후하게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좋은 것들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다함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야박하고 인색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푸짐하게 베풀고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듣자 하니 목사에게는 딱 필요한 만큼의 봉급을 주어야지 그 이상을 주면 안 된다고들 합니다. 너무 후하게 주는 건 교회의 청지기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가 두 번 등장합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몇 마리의 물고기가 필요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친한 어부들이 달려와서 거들어주자 두 대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서 가라앉을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들에겐 얼마만큼의 물고기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물고기를 그들에게 공급하셨습니까? 차고 넘쳐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공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어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절대로 절대로 공정이란 말은 입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공정하게 취급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내게는 그저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과 긍휼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목사를 후하게 대우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과분한 사랑을 아주 약간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사의 봉급을 전하기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고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애정을 아낌없이 팍팍 쏟아 부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관대하고 너무도 후하고 너무도 선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목사의 복지 혜택, 목사에게 능동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바랍니다. 목사의 복지 혜택에 관한 교회들은 능동적이기보다 수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가 탈진해서 쓰러져야 안식년 보내주고 목사가 공황장애 같은 이상 증세를 보여야 전문가 상담을 받게 해주고 부부간의 불화가 심각해져야 부부 상담을 받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가벼운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면 그때 가서 헬스장 이어폰 끊어주고 전도사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만들고 교육자가 청지기 정신을 가르치기 힘들다고 하면 교육 정책을 확대하고 목사 전도사가 돈이 없어 신앙서적도 못 읽는다를 알아야 그때 가서 도서 구입비를 겨우 책정을 합니다. 언젠가 겪을 문제임을 뻔히 알면서도 위기가 닥쳐야만 대책을 세우는 짓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타 경비를 제공하라. 당신 교회 목사에게 대외 활동비와 자동차 유류비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목사들은 평균 급여도 받지 못하면서 공무 중에 발생하는 재반 비용까지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불한 일이 다반사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든지 교단 회의에 참석하는 경비는 교회 부담을 당연시하지만 교회 일을 하다가 쓰게 되는 소소한 돈들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안식년 제도, 목사가 쉴 수 있는 제도 마련해라. 자, 성경 공부를 위한 휴가 외에도 따로 휴가 제도를 만들어라. 당신 교회 목사에게 1년에 최소한 2주는 교회를 떠나 성경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 시간에 목사는 교회의 방향을 되짚어보고 장기적인 설교 구상을 세우고 한 해 계획을 짜게 됩니다. 보통 이런 사항들까지 염두에 두고 목사에게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주는 게 일반이지만 그 휴가 기간에 그런 것들까지 신경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족과의 휴가가 부실해지거나 앞서 말한 이런 계획들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최소 연간 4주의 가족 휴가와 2주의 성경 공부 휴가와 한 달에 하루씩 총 12일간의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목은 인색하게 굴지 말라. 이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의 노후를 대비해라. 목사의 은퇴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노년에 접어든 목사들 중에는 모아둔 재산도 없고 노후 대책도 없고 은퇴 계획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남겨질 배우자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갖고 있는 은퇴 계획이란 이런 것입니다. 은퇴라는 말이 성경에 없으므로 사실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 혹은 배우자보다 먼저 죽게 되면 교회에서 남은 배우자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길 나는 바란다. 기독교 교회들의 일자리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들은 목회자 노후 자금을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목사들, 이런 목사들이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최대로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몸 고장나면 누가 봐주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역자 전체를 위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 말은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 부목사, 전도사 등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5년이 지나서 이제 16년째로 들어섭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를 유지 발전시키려면 좋은 목회자를 여러분이 선정해야 돼요. 인품이 좋고 유능한 사람을 여러분이 모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알맞은 합당한 처우를 여러분이 마련해야 돼요. 후하게 대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유능하지 않고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 나갈 비전이 없고 이러는데 어떻게 교회가 발전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절대로 일반 기업체처럼 30억 원 주고 이러라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가 진지하게 목회자를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앞날을 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한 예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언급하는 맥아더 목사님 아시죠? 한 교회에서 지금 50년 이상 이제 실무하고 있어요. 그 젊은 목사가 그 교회에 부임하니까 그 교회 리더 형제님들이 이 사람이 유능한 목회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전적으로 목회 사역만 할 수 있도록 그를 배려했습니다. 예, 그를 배려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가 써놓은 그런 그 주석, 책,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파급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인터넷, 유튜브를 찾아보면 나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맥아더 목사가 이걸 해서 인세를 받아서 수십억의 부자가 됐다. 집이 몇 채다. 저는 이런 거 아주 진짜 유치하고 추잡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맥아더 목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앞에 서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분의 얼굴 모습과 그 설교하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사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거를 이걸 가지고 목사는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맥아더 목사가 이룩한 그러한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한 교회가 수천 개 교회 이상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수천 개 교회 이상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올바른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접했냐?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접했다 그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 아마 바울이 무슨 병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걸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다. 여러분이 여기 예수님 와서 목회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우하시겠어요? 어떻게 대우하시겠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좋은 목회자, 유능한 목회자 여러분 선정하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렇게 대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 교회가 발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는 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좋은 교회, good people, good nature, 본성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모여야 된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